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8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말씀 보죠. 신약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마지막 절 한 절 함께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하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새로운 5월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동일하게 주께 나서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어질 주의 말씀이겠으나 주님의 은혜는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예배하는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868년에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최초로 정식으로 제정돼서 시행되어진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들은 6월 둘째 주에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한국 교회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 날이라서 그래서 이날과 함께 어린이 주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따라서 매해 5월 첫 번째 주를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의 주된 목적은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또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나중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을 향하여서 먼저 된 우리의 믿음의 직무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잘 지키고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주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린이에만 그렇게 국한하기보다는요, 어린이에서부터 성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온전히 구원받은 자 그리고 천국 시민 자격의 모델로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해 보면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은 존재입니다. 더더군다나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더 그래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 막내가요, 엊그저께인가 종이에다 뭔가 잔뜩 쓰고 온 자기 엄마하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쟤는 왜 나가야 한다는 거야? 라고 저희가 아내에게 물었더니 지구를 살리려고 쓰레기를 주워야 한다고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이의 손에 들린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만 알아볼 수 있는 외계어 수준의 그런 문장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걸 쓰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이가 사용한 종이가 전부 새 종이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면지라도 쓰면서 지구 살리기, 쓰레기 줍기라도 말하면 좋을 텐데 정작 종이 낭비는 자기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간 막내는, 저희 집 막내는 꼭 새 종이만 사용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카드도 만들고 편지도 써서 또 저한테는 아빠 포유 이러면서 주었는데 고맙기는 한데 계속 그러니까 종이가 아까워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면지 쓰라고 해도 자기는 그거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작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면지를 쓰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이면지는 거들떠도 안 봤을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그것만 쓴 건 아니고요. 이미 많이 틀려서 다른 종이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얼마 뒤에 막내가 자기가 지구를 살리고 돌아왔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데 지구의 나무는 얘가 다 죽인 것 같습니다. 나무란 나무, 종이란 종이는 다 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되게 이렇습니다. 실수 많고요. 부족함 많고요. 손댈 때도 많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부족함 많은 아이를 다 큰 어른들의 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점이죠. 왜 어른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이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 어떠한 질문으로 시작됩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 질문을 비교적 간략하게 좀 언급하지요. 마치 길 가다가 우연히 생각난 듯 물어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서는요, 제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띠게 토론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 또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주제를 갖고 하도 열심히 그렇게 열띠게 토론하길래 예수님이 도대체 너희는 뭘 가지고 그렇게 서로 열심히 토론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 질문을 듣고 곧 잠잠해졌다. 마가복음 9장 34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잠잠해졌을까요? 세상 제일 유치한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이겠죠. 복음, 구원, 믿음에 대해서 토론한 것 아니고요.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멋진가? 누가 더 똑똑한가? 이런 류의 그러한 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나 다툴 법한 그러한 토론의 주제로 제자들 열을 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궁금함, 또 이것에 대해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요. 어렸을 적에도 저도 이거 해보고 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뭐 있는데 너희 집은 이거 없지? 라고 하는 그 유치한 질문들로 서로 이겨보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말다툼했을 때 저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었더랬습니다. 피아노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택이었으니까 뭐 교회 사택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으니 피아노가 두 대 세 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래서 니네 집에 피아노 있어? 라고 말하면 웬만해서는 그때 끝났습니다. 피아노 한 대 있는 집들이 많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있어라고 답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바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몇 대 있는데 우리 집은 세 대나 있어. 이러면 대개는 이기고는 하였습니다. 참 유치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재밌는 주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체면상 어른이 된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따지지는 않아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힘이 있나? 이 사람이 돈이 있나? 저가 권세가 있나? 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우위를 따지는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사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세상의 특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또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곧 그의 권능으로 로마 물리치고 금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리라 기대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그날 주님 끝까지 따라다닌 자기들은 주님의 핵심적인 관계자가 되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갈망,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금 꿈꾸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위해 서로 비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욕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이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 듣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제자들인데 여전히 이들은 누가 더 큰지 유치한 것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보다 명예욕과 권력욕이 더 크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내 이름 한번 남겨버리라. 남들이 나를 다 알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 덕택에 자기들도 세상에 권세 한번 가져볼 수 있으려나 그리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계신데도 이들은 이렇게 이 주제로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요. 제자들이 성경 어디에 열띠게 토론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님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진 않으면 다행이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제로 얘기하니까 신났습니다. 즐겁습니다. 핏대 세워가며 서로 쟁투하듯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듯 싶습니다. 주님 앞에 금세 부끄러워질 줄도 모르고 그들은 주님 곁에서 누가 주의 나라 가장 큰 자인지를 서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이들과 다릅니까? 우린 예수 모시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그와 동행하며 우리는 무엇을 얻기를 간구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정작 우리도 예수를 통해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 얻기를 그렇게 늘 간구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주님이 어찌 대답하십니까? 4절 주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은 어린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요, 당시에 어린이는 모인 사람의 숫자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시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천국에선 크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3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입국하십니다. 입장 불가란 말입니다. 그 기준이 아이입니다. 농담은 아니셨을까? 혹은 앞에 세운 아이 있으니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3절 말씀 초반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진실로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매우 진지하게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농담도 아니었고요. 앞에 세운 어린아이 기분 맞추자고 하셨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주님 매우 심각하게 이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 입성의 자격을 논하신 부분은 비단 본문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른들의 영적 기준의 모델로 어린이를 제시하고 계심은 주님의 일관된 생각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럼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주님은 왜 어린이를 그러한 기준으로 성인들의 모델로 삼으셨겠는가? 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3절 초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말합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너희들부터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논한 주제를 모르실 리 없지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의 갱신을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서로 따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곁에서 높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서로 따지고 있지만 도리어 영적으로는 낙오될 상황에 이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리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잠언서 30장 1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XY축의 2차원 그래프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오래 따라다녔다라고 해서 믿음의 성장이 절대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속내의 것이 뒤바뀌지 않으면 성장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속내를 이번에 또 한 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당신 곁에 당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이 선해지 못한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주님은 변화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고 그것을 씻어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제시된 기준이 어린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여전히 씻어버리지 못한 제자들에게 제시한 기준이 어린이였던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때문입니다. 물론 어린이들 부족하지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 말하라면 순수함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물론 요즘에 어린이들을 보면 정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로 생각하십시다. 어린이는 세상의 것들이 아직 찌들기 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아이의 순수함을 요구하셨다라고 이해할 것은 아니고요. 믿는 자의 거룩함. 순수함 요구하셨다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를 따라가고 그와 함께 하면 돼. 여전히 세상 기준 같고 누가 큰지를 따지고 드는 제자들, 이들 말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 곁에 있으면 뭐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 못합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주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께서 그의 보혈로 덧입혀주신 우리 삶의 거룩함을 정말 잘 지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때가 묻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결함 받기를 늘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삶의 거룩함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준으로 어린이들을 제시한 이유는 미련한 겸손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겸손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앞선 제자들의 이야기와 연결해 봐도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다투는 그러한 제자들의 상황. 그러니 주님께서도 이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신 것은 뭐 당연한 진행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들여다볼 본문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 이 부분의 뜻입니다. 여기에 헬라어 단어는 타페이노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타페이다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의 바른 그런 겸손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페이노가 뜻하는 겸손은 무시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그럼에도 겸손한 것이요. 어쩌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겸손, 그것을 뜻하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누구와 연결시켜놓고 계십니까? 어린이와 연결시켜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그런 대접받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이해로는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어린이들은 무시되어졌던 존재들입니다. 지금처럼 아이의 온 정성을 다 쏟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처참한 중에 처해진 경우도 많이 허다했을 수 있는 시대가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해맑게 그렇게 주님께 달려오는 그 아이들, 어쩌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아이들, 그들이 보여내는 예수님 앞에서의 낮아짐과 겸손함, 그것을 주님은 본문의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만 하는 존재야. 그래서 그 뜻을 주님께서 아이에게 주입시켜서 오늘 내놓으신 표현이 아니라요.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해맑음을 잃지 않고 당신께로 달려나온 그 아이들처럼 여러 상황 중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당신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셨더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예수로만 행복합니까? 예수로 즐겁고 감사하십니까? 미련하게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것 따지고 세상의 것 더 얻기 위해서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겸손, 그것이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고 해서 어린이 설교 분량처럼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네,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어린이를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폭은 알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들과 함께 반석교회 처음 왔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땐 제 가슴도 못 오는 작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제 눈앞에 요새 서고는 합니다. 컸다는 거죠. 올려다보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아서 발길질해서 절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키만 자란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걱정이 많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 부모는 기쁩니다. 아이의 내적인 성장이든 외적인 성장이든 잘하면 부모는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 단단한 말씀 먹으며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주님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 바라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판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자라나아가야 할 믿음의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주님과 함께 자라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보기에 멋지고 인정할 만한 존경할 만한 믿음에 먼저 된 자들 어른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벗어버린 믿음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들의 성장과 같은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 또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